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예,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에 대하여 지금 몇 번 말씀을 나눈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요,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꼭 신청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지난 시간에 14만 4천 명과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동일인들인가 아니면 다른 그룹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눈 중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목사님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하고 다음 구절들을 살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이 상징이냐, 실제 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9절부터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사람들인가, 다른 그룹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그 실제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두 그룹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두 그룹 중에 하나,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한 그룹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상징이지만 숫자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 그룹,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에녹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구원받는 수라고 생각하는 이런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그룹은요,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제가 이미 말한 대로 여섯째 인을 뗀 역사적 시기에 특별히 인을 맞은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룹인데, 저는 역사주의적 해석으로서 이 그룹에 속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벌써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목사님은 앞으로 생각할 구절을 보면 왜 목사님이 그것을 지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구절이 그 주장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7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닮았거든요. 계시록 3장 12절과 한번 대조해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14만 4천인에게 친인에 대하여 말할 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또 성전 기둥이 되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7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시대부터 연관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계시록에 기록된 세 장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한 편지와 여기 7장의 장면과 14장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대조해 보니까 제 견해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말씀에 이런 사실을 두고 저는 상징적 숫자인데 그들은 여섯째 인을 뗀 시대와 일곱째 인을 떼는 시대 사이에 있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견해는 저는 절대로 옳다고 고집하지는 않지만 이 상징하는 수가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말, 이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요런 특정한 시대에 특별히 입맞은 사람으로서의 상징수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설명을 들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목사님 견해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계시록의 기록 패턴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들었다 다음에는 보았다. 즉, 같은 사실을 처음에는 듣고 그 들은 것을 다음에는 보이는 형식 말입니다.
목사님 참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형식이죠. 1장에도 그렇죠. 1장 10절에는 들었습니다. 그래, 12절에는 보았습니다. 또 같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섯 인을 떼는 장면에는 들으니 보니의 형식이 반복되어 있다고요. 물론 듣는 것은 오라 하는 음성이었고, 보는 것은 그 음성으로 제시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들었다, 보았다, 이게 같은 형식이고요. 똑같이 7장에도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었고, 그 후에 보니 셀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기록 형식을 생각해도 14만 4천이나 셀수 없는 많은 무리는 동일한 무리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인을 실제로 본다면 셀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형식으로도 그렇게 볼수 있다 이 말이죠. 듣고 보고 또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이큰 환란도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그날 큰 환란 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환란이 1776년에 끝났다는 것은 천연계 현상을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큰 환란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모든 환란이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뭐 그것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7장이 6장 다음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의 삽입적 광경이라고 볼 때에 인치는 일은 큰 환란 후에 있는 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14만 4천인이라는 수를 들은 수와 셀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한 것이 동일인이라고 보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4만 4천인과 셀수 없다고 표현된 많은 무리는 동일인이라는 견해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한들 영적 이해나 유익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봉독한 구절부터 흰옷 입은 많은 무리에 대한 기록인데 우선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야기를 나누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야, 이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거든요. 14만 4천인과 동일인으로 보면 이 표현으로 14만 4천인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 기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흰옷의 의미는 14절에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듣고 보는 기록 형식을 말하면서 두 무리가 동일인이라는 설명을 할때 말했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말은 항상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산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4절에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14장 이야기를 할 때에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은요, 그 말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다는 말과 관계가 있는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22장 14절에는요, 두루마기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도 같은 표현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다는 말하고요. 그들은 한마디로 이흰옷 입은 무리, 큰 환난에서 나온 14만 4천인은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언제나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흰옷을 입은 것은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네요.
예.
그러면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종려가지는 승리나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한 구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죠. 그리고 성소 휘장에 종려나무를 수놓았고 성전 벽에 종려나무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에는 의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종려나무 같다고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92편 12절로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의인이라는 표가 되지 않겠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상이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들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이고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차림새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 말씀이 종려가지를 든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 그 장면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야,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하죠. 예, 처음에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나 종려가지를 들게 된 것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게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거든요.
아멘.
예,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죠.
아멘.
믿음이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무슨 선을 행한 것이나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줄로 생각하면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거절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찬송이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와야 하죠.
아멘. 네. 이들의 이런 고백적인 외침에 천사들이 화창을 하는군요.
예, 천사들과 내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화창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2절이네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로다. 아멘 하더라.
예, 이것은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것은 5장의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가사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7중 찬양이거든요. 모든 천사는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들 주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주위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퀴클로인데요,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둥그렇게 둘러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둘러섰다고 번역했는데, 5장에 둘러섰다, 그 같은 퀴클로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둥그렇게 둘러섰는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그들이 둘러선 가운데 두고 찬양을 하는 장면을 여기 이제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
우리도 요한을 따라서 이렇게 눈을 감고 그 자리를 이렇게 상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찬양의 가사가 우리 계시록 5장에서 읽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예, 그래요. 5장에서는요,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도 찬양 가사가 7중 찬양이거든요. 5장 12절에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7중 찬양인데요.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장면을 대조해 보도록 하죠. 모든 천사가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이 10절에, 10절입니다. 모든 천사와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이 10절이고요. 그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적 선언을 하는데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이 7장은요. 근데 5장 12절의 찬양과 대조해보면은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5장 12절 13절의 찬미는 어린 양에게 바쳐졌지만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대조고요. 둘째로는 찬양 내용 중에서 5장 12절에는 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셋째는 또 세세토록이란 말이 삽입되어서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넷째는 또 두 번의 아멘이 사용됩니다. 처음의 아멘은 큰 무리의 찬송에 대한 응답이고 마지막 아멘은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는 부를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는지 분명하지 않지만은요, 이미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그 부를 회복하셨다는 뜻으로 부를 특별히 찬양 가사로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찬양의 내용이 7중이라는 것은 같고 네. 또 6가지는 내용도 같은데 네. 감사와 부가 다른 이유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한 설명 같이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을까요?
아, 기록된 상황으로 봐서 왜 물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첫째는 요한이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물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이들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현재 요한이 환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실상을 요한이 알므로 용기를 얻고 확신을 가지고 유배지에서 인내할 것이며 환란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또 이미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환란에 대하여 제가 흰옷 입은 사람들과 14만 4천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말한 것처럼요.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환란도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반적인 환란을 뜻한다고 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특별한 환란을 뜻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을 뜻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기 큰 환란이라고 할 때 정관사 태에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건임을 나타내고요. 또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환란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큰 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그 환란이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큰 환란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사실이 다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란을 겪은 것을 나타내고 여섯째인 곧 천연계 현상이 일어난 후에 인천이 인치는 일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과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말세 사건과 잘 들어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목사님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미안합니다만 좀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는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요한에게 물었을 때요, 요한이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아, 그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존경하는 호칭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런 문제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호칭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당신이 알리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예. 예. 성경님도 주라고 불렀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많지만 성령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제 성경으로는 읽지 못했는데요.
예, 계시록 내용과 그리 상관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요. 계시록에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있으니까 뭐 이야기하는 것도 무관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성령을 주님이라고 한 기록이 있어요.
예.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여기에는 끝문장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예.
그런데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 여기는 끝문장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도 같은 문장입니다. 성령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예, 성령을, 그러니까 주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헬라 원문의 더 정확한 그러한 번역입니다.
네.
예, 아무튼 요한이 장로에게 내 주여라고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우리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하지 않습니까?
아, 네.
예, 요한이 사도로서 계시 중에 보는 장로에게 그렇게 존칭을 쓰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합당한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우리가 이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도 주, 예수님도 주라고 했는데 성령을 주라고 한 예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을 할 때에 예, 그렇게 지금 우리 번역대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번역된 것이 예, 많은데요. 예, 원문의 문장 구절을 정확하게 살피면은 성령이신 주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래서 이 성령을 주라고 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성령을 주라고 부른 데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만 보면 없는 것이요.
네. 네. 아, 목사님의 철저한 연구로 네. 또 한 가지를 새롭게 네. 배웠습니다. 네.
그거 아주 잘 기억해 두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이제 목사님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마지막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찬양의 목소리를 보태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도 신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